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가 내일 모레까지인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민족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말씀 상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 6년 전이죠. 2017년도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교회 선교팀과 함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단기의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박상호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우리 교회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김수경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인데 거기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친교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이했던 것은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미국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유럽이나 동구권 이쪽에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맞춰서 그 10월 달이나 우리나라로 8월 음력 8월 15일인데 히브리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 갔는데 거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는데 사실 추석하고 초막절 이 두 개의 이제 절기가 모두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의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로교회에 갔던 이야기를 계속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인과 러시아인을 비롯해서 고려인이라 불리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후손들 3세, 4세까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하고 같은 그런 모습인데 고려인 3세, 4세 등은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그에 이제, 압제를 했던 그 일본의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 구소련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에 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련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들은 거의 맨몸이다시피 강제로 이주되었는데 그 이주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광야 같은 땅에 던져진 분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성실함 그리고 인내 그리고 지혜로서 그 척박한 환경을 가꾸며 살아갔고 그곳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통역하셨던 송유두밀라 목사님이라고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2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교회로 왔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어서 그때 그걸 장애를 입었던 그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모습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는데 그 김봉녀 권사님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어요. 그 저 권사님이 김봉녀 권사님인데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교팀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그런 옛날 가요. 비 내리는 고무령 잘 아시죠? 네, 그 어머님의 손을 놓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예. 그런 곡인데 옛날 가요를 아주 구성지게 잘 부르셔서 우리가 같이 그때 같이 갔던 선교팀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어머님은 그 부모님은 함경도 분이셨대요. 근데 그 분들이 사할린으로 이주를 하셨고 거기서 권사님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거기에서 이제 분자화학과 교수 아주 정말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교수가 되셨고 그리고 남편분은 학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인 중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여러 곳에서 두각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에서 탁월하게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완전한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1세대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온갖 천시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다시 고국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죠. 잘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제 그 후손들인데 후손들은 우리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또 그 청년들 중에서는 완전히 이제 귀화를 해서 러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온갖 서름과 멸시를 견뎌하고 주변인으로 그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옛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셉이 죽고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자 그들은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벽돌을 구우며 살아갔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애굽 사람들의 채찍 아래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지배자들은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불어나자 혹시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사회 위협 세력이 될까 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그다음에 존폐까지 흔들리면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이방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는 이 그 타임은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 나그네로 살아봤으니 그 고통과 어려움, 서름과 압제로 인한 괴로움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 나그네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압제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누가 이방 나그네일까요? 우리에게서 이방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비자 E74 비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간 2천 명이던 그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3만 5천 명으로 17배나 늘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E9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순 노무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외국 그 노동자들은 E74 비자를 받지 못하면은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몽골 로고스 라이프 교회 김설아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일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가 그것이 적발되어서 10년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추방을 명령해서 추방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관계된 분들이 정말 백방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추방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해요. 한번 딱 추방 명령이 떨어지면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이 됐는데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됐고 이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몽골 울란바트르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글로벌 사랑 나눔을 통해서 이제 심장병 수술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몽골 로고스라이프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현재 3D 업종이라고 하는 일들 거의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E74 비자 그 확대 조치도 아마 이제 그런 이유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처우 등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말 너무나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학교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외국에 노동력을 파는 그런 미국, 독일, 호주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뭐 비자 받고 일하고 싶고 이렇게 했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국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4계명부터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4계명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 때 쉬라고 하신 그 대상의 범위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안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리고 이방 나그네까지를 포함합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피조물인 인간도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쉬지 못했던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있는 그 노예적인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쉬게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유인과 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쉬도록 하심으로 안식일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만이 아니라 노동에 시달리는 가축까지도 적용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 욕심을 위해서 가축들이 생산과 이익의 도구로 마구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더 확대된 것이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식년 규정을 보면 사람과 가축 거기에 이어서 땅까지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연 만물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그것이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에 경작을 중단하여 땅을 쉬게 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난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감람 그 원에 있는 그 나무들은 해마다 안 심어도 저절로 나겠죠. 근데 그 열매들도 그냥 내버려 두어서 따지 말고 주인이라고 그걸 따지 말고 내버려 두어서 나그네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들짐승이든 누구든지 그걸 마음대로 먹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다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자유인이지만 가난해서 먹기 살고 힘든 사람과 집에서 키우지 않은 야생동물까지도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땅의 주인이나 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종이나 나그네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등하게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에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는 빚진 사람의 탕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을 정기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빚이 불어나서 결국 갚지 못할 지경이 되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급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불편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도 파산이라든지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빚은 경제활동을 하며 대출받은 그 빚이 아니고 대부분 생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굶주려서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빌리는 양식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빚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가까웠다고 형제가 궁핍하여 굶주리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면은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년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빚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종이 되어서 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땅을 잃었던 사람들도 각자 자기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상속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모든 지파가 자신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값없이 원래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희년은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리셋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희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 일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사렛 회당의 설교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피라미드 체제로 대표되는 그런 계급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가 돼서 모든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뽑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평한 세상 같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고 현실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눌리는 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세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양식을 지어 먹었는데 그 매일 거두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둬가지고 있으면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있어도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크게 호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십니다. 또 안식년을 또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전해에 그 여섯 번째 해에 3년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쓸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서두에서 이제 추석과 초막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은 9월 28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추석과 초막절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이 두 절기에서 중요한 것은 농경사회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둬들인 그 곡식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의미를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같이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놀랍고 큽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질병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고 지금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에서만 머물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종들과 레위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해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높아진 그 목은 꺾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기쁘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연휴에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